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문제를 회개해야 할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분노를 회개하기 전에 이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을 말씀 안에서 구별하고 또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금기시 되고 또 죄가 되는 것일까요? 이 성경에 나타난 분노의 신학적 의미를 이 아침에 다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시간 분명한 것은 의로운 진노와 그릇된 분노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로운 진노는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정당한 반응, 그 의로운 진노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릇된 분노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는 바와 같이 자신의 이익과 또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때 느끼게 되는 이 죄된 인간의 이기적인 감정, 이것을 바로 그릇된 분노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 분노의 감정은 더 이상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님은 품고 있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라는 것은 사탄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너무나도 쉽게 이 적대감과 분노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마스크 없이 가까이 다가와서 너무도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더 이상 반가워하지 않아요. 어쩔 때는 공포까지도 느껴집니다. 또 그 사람의 무개념을 보면서 요즘은 분노스럽고 약간 화가 나기도 하지요. 뉴스를 보다 보면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30대 남성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자기 여자친구에게까지 총을 쏜 기사도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살아갈 이 막막함과 두려움 때문이었겠지요. 요즘 전화신방을 하다 보면 이 자녀들과 함께 하루 종일 집에서 삼시세끼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님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녀들에게 심하다 때마다 자주 화를 낸다고. 그래서 뒤돌아서면 반성도 되지만 그래서 우울하기도 하다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듣는 자녀들을 보면서 내 자녀의 학업의 수준이 저렇고 학교 생활은 어느 정도 저렇구나 하는 것들을 엿보게 되면서 내 마음과 같이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내 자녀들의 학습 능력에 대해서 어쩔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분노를, 아니 그 속된 말로 이 성질을 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네, 저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역시도 생각해보면 내가 내 자녀의 앞날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면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믿음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이 사탄에게 마음을 열어준 이 비겁한 분노쟁이의 이야기를 오늘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가인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stay at home, 이 자택 대기 명령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가족이지만 하루 종일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또 보게 또 해봅니다. 가인은 아담의 장남이었어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었지요. 그리고 이 그 처음 사람들의 자녀들은 함께 더불어 사는 것, 피를 나눈 형제가 함께 더불어서 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일그러진 사람들이 겪는 이 수평적 관계에서의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보여준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삶은 에덴 동산처럼 이 낭만적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죄가 시작되고서부터는 이 납득할 수 없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불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람의 시선에는 장남 가인이 동생 아벨을 보면서 이 불공평함과 이 불만을 갖는 일들이 이 죄된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소외되면 어떡하지? 왜 나만 이렇지? 하는 막연한 이 상실과 두려움이 이 죄된 세상, 이 처음 세상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과 우울이 분노로 쉽게 변하여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 본능적 충동, 이것도 이 죽음을 불사하게 이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처음 세상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우습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그곳, 죄에 대해서 안전한 곳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죄로 인해 불의한 세상을 피해서 나만의 담을 쌓고 또 벽을 높게 세워서 각자의 홈 스윗 홈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여기지만 지금 내가 있는 그 안락한 그곳이 죄를 피할 수 없는, 마치 요즘에 이 필터 없는 마스크와 같은 이 죄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공간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있는 가정, 그 안에서 나만이 아는 분노, 어떻게 보면 가장 나의 본능에 충실한 그 공간, 바로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홈 스윗 홈에서 죄짓기에 가장 쉬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크고 작은 죄들을 쌓기에 가장 안전한 사탄의 은신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분노를 회개하기 위해서 진정 분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분노의 대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이 하나님 닮은 분노가 분노의 죄를 해결하는 바로 첫 걸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을 평생 보고 싶지 않는 고약한 본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본능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사탄의 권세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행하고 싶지 않은 그 죄가 맞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죠. 내가 분노해야 될 것은 나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분노스러워서 나는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고 나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야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에는 항상 사람을 향한 자비와 긍휼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절에 하나님은 아벨을 보면서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 이런 말씀을 주시지요. 오늘 보면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미 5절에서 가인은 분노해서 이 안색까지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 가인이 분노해서 이 낯빛이 변한 것을 보면서 이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시 말해서 가인아, 너의 분노가 죄로 이어져서 그 죄가 너를 향하여 길을 쓰고 달려들지라도 너는 그 죄의 욕망을 물리치고 이겨내라 라는 주님의 음성, 그것을 가인은 분노라는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분노가 내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혜로우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이 창조주의 선택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것이겠지요. 왜 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의 제사를 받았느냐는 그 타인에 대한 비교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수직적인 관계에서 길을 잃어버린 가인에게 이 수평적 관계의 원만함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져 버린 사람에게 다른 피조물들 안에서의 원만함과 평안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의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비교로부터 오는 분노와 상실감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죄가 나를 원하지만 나는 죄를 다스리겠습니다. 죄를 다스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이시죠?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하나님은 처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리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 다스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본능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물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하다, 때마다 몰려오는 분노가 쉽게 죄를 짓도록 하지만 너희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에 분노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분노로 인해서 동생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벌을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죄를 지은 살인자가 이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요. 14절에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오니.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범죄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한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못 보는 것, 하나님의 관심 밖에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이 모순 덩어리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 자체가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가인의 요구, 이 모순된 가인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었어요. 바로 가인의 표였습니다. 그가 비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었지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의로운 분노에는 죄를 향한 분노가 있으며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과 자비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두렵고 애통스러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걸려오는 전화에 가슴이 철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전화가 오면 어느 집에 또 장례가 났을까? 또 누가 병원에 가셨을까? 모든 것이 좋든 모든 것이 나쁘든 그 모든 것은 공동의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루터의 말이 요즘 많이 실감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좋든 나쁘든 공동의 어려움 함께 겪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면역력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을 돌보고 지키는 것이 진정 남을 위한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서 함부로 남을 지킬 수 없는 것을 공부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젊은 부부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각각 방에서 엄마는 이쪽 방, 아빠는 이쪽 방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엄마와 아빠가 거실에 두 남매를 보면서 전화로 또 문 밖에서 함께 지시를 하면서 7살짜리 누나가 5살짜리 동생을 돌보면서 지내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의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문 앞에 가져다 주는 이 사랑의 공동체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그 말이 서로를 너무나도 요즘처럼 절실하고 눈물 나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그 부부를 돕는 봉사자들과 그 이전과는 느낌이 다른 평안과 또 건강을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정으로 빌어줍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먼저 우리 집사님 건강부터 잘 챙기세요. 그 어떤 때보다 자가 면역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로를 격려합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도 그렇지만 영적인 지금의 이 순간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굴과 얼굴로 다시 만날 그때에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문제 그것이 죄로 이어지는 죄의 문제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내 영적인 자가 면역을 길러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홀로 있는 날과 또 함께 있을 날 그 어느 한 가운데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죄악의 문제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바로 그때 그 회개의 날이 지금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제 혹시 나의 회개가 조금 더 소홀해진 분들 계시다면 오늘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의 분노의 문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동안 아뢰지 못하고 게을러서 하지 못했던 미루어두었던 회개를 하나하나씩 하는 그런 영적인 자가 면역을 기르는 그와 같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에게는 그토록 친절했던 내가 내 자신에게 때로는 내 배우자에게 그리고 내가 낫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아직은 힘이 없는 내 자녀에게 쉽게 분노하고 그 분노가 지속되어서 죄가 되지 않았는지 그 시간들을 한번 회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택에서 함께 있으면서 내 분노가 너무나도 쉽게 발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심령에 선포합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분노에 대해서 요즘 우리 목사님이 이 해독죄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고민해봤습니다. 분노에 대한 해독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그냥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섣불리 그 화난 것에 대한 사람을 용서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 죄로 인한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 하나님 닮은 분노로 그것을 기도에 담아서 회개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가 가인처럼, 가인의 표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인침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에게 가인의 표를 주신 그 긍휼의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보배로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 버리치기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책임도 못 질 죄를 지고 엄살 떨던 가인처럼 우리의 그 무거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진히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크고 작은 분노에서 시작된 우리의 죄, 이 시간 함께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안전을 자신할 수 없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결단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내게 주신 죄를 다스리는 특권을 사용하시고 누리시는, 그래서 죄로부터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